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슬로바키아의 로버트 피코 총리가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이며 유럽연합은 다음 주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코 총리는 오늘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 유럽 일부 국가들은 계속되는 대러시아 제재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개인들에 대한 유럽의 제재는 다음 달 만료되지만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피코 총리는 개인적으로 제재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유럽과 러시아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군함이 걸프 지역에서 미 해군 구축함에 가까이 접근하다 경고 사격을 받은 뒤 되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 빌 어번 대변인은 지난 24일 미 해군 구축함 템페스트호가 북아라비아만을 항해하던 중 이란 군함 한 척이 무선 호출과 경고 신호탄을 무시한 채 200야드 이내로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결국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미 구축함 스퀄호가 50구경 기관총으로 세 차례의 경고사격을 가한 뒤 되돌아갔다고 어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어번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태는 사고 위험을 대폭 가중시키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양 규칙에 따른 안전한 항해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선박들은 이날 하루에만 걸프 지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군 함정과 세 차례 맞닥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협력과 정보 공유에 관한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가 ISIL에 대한 공습을 조율하고 시리아 공군이 추가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정부가 마오쩌둥 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반군과 오늘 무기한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측 간 평화회담을 중재한 노르웨이 외무부는 휴전협정 조인식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오늘 오전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공산주의 게릴라 양측 대표들은 이날 시간 제한이 없는 일방적인 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약 50년 동안 계속된 정부군과 반군 간 대립으로 적어도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측은 오늘 협정 체결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남부 지즈레 지역에서 오늘 새벽 차량 폭탄 폭발로 경찰관 1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TV 방송들은 경찰 검문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폭발 직후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즈레 마을은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이 접한 시르나크주에 속해 있으며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이번 공격이 터키 정부가 불법 테러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PKK가 벌인 것으로 지목했습니다. PKK는 과거에도 같은 지역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한 것으로 의심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경찰서 한 곳을 공격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중부 아마트리체 지역에 오늘 또다시 두 차례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여진은 각각 4.3과 4.7 규모로 이미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마을에 추가 건물 파손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마트리체에는 지난 24일 지진 발생 이후 무려 5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늘 현재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영국인 3명, 루마니아인 2명, 스페인과 캐나다, 엘살바도르인 각각 1명 등 모두 8명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군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23년 만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대회를 평양에서 열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북한 해외 파견 인사의 연쇄 탈북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군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은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로 북한 잠수함과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날로 개선되는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배치가 확정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로도 SLBM 요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이 지상이나 해상에 떨어지기 직전 고도 50km 상공에서 속도가 음속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마하 8, 즉 음속의 8배 속도로 고도 40에서 150km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11차례 진행된 사드 시험 발사는 모두 단거리인 스커드와 준중거리인 로동미사일 요격에 집중됐을 뿐 무수단 같은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수단 미사일과 SLBM의 낙하 속도는 모두 사드의 요격 범위에 들어가지만 아직 요격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요격률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의 설명입니다.
무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권 바깥에서 재진을 하면서 속도가 이제 빠르니까 멀리서 할 때 고각으로 해서 쏠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이 기지를 빠져나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이를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최선의 방법은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해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실상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SLBM 잠수함 역량이 강화되니까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유용한 수단의 하나죠.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적절하니까 북한의 잠수함이 움직이는 통로에 들키지 않고 조용히 가서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상한 상황이 있을 때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거지.
한국 해군 대령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의 SLBM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당국도 과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4,000톤급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언론에 공개되면서 중단됐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조 능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서 핵심은 원료로 쓰일 농축 우라늄의 확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엔 20에서 90%로 농축된 우라늄이 원료로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미한 원자력 협정에 따라 양국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원자력 협정 자체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고 협정문에도 어떤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곤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능한데 그건 정치적인 얘기라서 농축우라늄을 쓰면 좋고 안 되면은 그 계속해서 오버를 해가면서 써야 되는데 성능이 좀 오르면 20% 이상, 90%까지 있으면 좋아요.
이와 관련해 문근식 부장은 당장 농축우라늄을 수입하는 길밖에 없다며 20% 농축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만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성욱 센터장은 한국군의 핵 잠수함 보유는 현재 한국 정부가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미국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시간이나 절차,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오늘 23년 만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청년층의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6일 평양에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동맹 대회는 김일성 주석 집권기인 1993년 이후 23년 만에 열린 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기간 중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청년동맹은 만 14살부터 30살까지의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하는 북한 최대 청년 근로단체로 약 500만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청년동맹 대회 참가자들에게 대회 대표증을 주는 대표증 수여 모임이 2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대회 참가자들이 평천혁명사적지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참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선물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행사에 맞춰 논평을 내고 청년 세대를 수령 결사 옹위의 투사로 키워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며 각급 당 조직들과 청년 동맹 조직들 그리고 일꾼들은 당이 최대로 중시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오랜만에 청년 동맹 대회를 연대 대해 동원 체제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 5월 당 대회를 36년 만에 열고 군 관련 전체 행사를 열었다며 청년 동맹 행사에 이어 다른 사회단체 행사들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 대회를 통해서 확인된 김정은 세대, 김정은 시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과학 관찰을 위해서 동원 체제를 더욱 다지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지금의 북한 청년들은 고난의 행군 세대라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사고가 자유분방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김정은 정권의 그런 고민들이 반영된 행사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나라 안팎의 도전으로 체제 결속이 필요한 시점에 청년 세대의 충성심 고취가 절실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엘리트 일탈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체제 결속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더 성대하고 더 강하게 그런 대회로 치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탈북자 출신인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김 위원장 자신이 젊은 만큼 집권 이후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군대 나가는 애들이 수첩에 남조선 노래를 적어가지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왜 통제되지 않느냐라고 내부에서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을 김정은이가 꾸준히 해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때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김정은 때 청소년 교육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세계북한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의 성공을 이런 동원 행사에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사기를 진작하는 소재로 꾸준히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북한 해외 파견 인사의 연쇄 탈북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들어 여러 탈북 사례를 보고 있고 탈북했다는 설도 많은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권력 기반 강화 차원에서 공포 정치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연쇄 탈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연쇄 탈북을 막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기내에서 화재가 났던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1차 운항 중단에 이어서 또다시 열흘 넘게 지상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고려항공은 중국 타이위안에 처음으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유 부호가 P624인 북한 고려항공의 여객기가 지난 22일 중국 셴양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일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지 11일 만입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편명 JS-155를 달고 셴양에 도착해 3시간가량 머문 뒤 JS-156으로 편명을 바꿔 달고 다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지난달 22일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을 향하던 중 기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셴양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었습니다. 다음날 평양으로 돌아간 이 여객기는 지난달 29일 베이징행에 투입되기까지 약 일주일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지난 10일 셴양을 끝으로 또다시 11일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한 달 사이 두 차례 모두 18일간 해외 노선에 투입되지 못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중국 동부 지역의 민간 항공기 운항을 관리하는 중국 민항국 화동국은 17일 고려항공의 비상상황 대처법과 관제탑과의 교신, 비행기 정비 상태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고려항공이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에 앞서 해당 명령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항을 중단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동국이 고려항공의 타이어 파열과 엔진 화재, 비상 감압, 그리고 충돌 방지 장치를 다루는 훈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으로 볼 때 이 기간 이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단 4대의 항공기만을 해외에 투입해온 고려항공은 이번 운항 중단으로 이 기간 정상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고려항공은 지난 12일과 22일 이 노선에 항공편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15일과 19일에는 140여 명이 탑승하는 TU-204 기종을 투입했던 과거와 달리 80명 정원의 AN-148 기종을 블라디보스톡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했던 중국 산둥성 진한행 여객기도 12일을 끝으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고려항공은 화재 항공기의 셴양 재투입이 이뤄진 이날 중국 타이위안에 처음으로 여객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이 레이더 24 자료에 따르면 AN-148 기종의 고려항공 JS-531편은 22일 오후 11시 48분 산시성 타이위안 공항에 도착했고 다음 날인 23일 오후 12시 30분 JS-532편을 달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고려항공이 전세기의 숫자 5로 시작하는 편명을 두는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산시성 항공편 역시 전세기로 추정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전세기에는 관광객이 탑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타이위안에 본사를 둔 산시문화여행사는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했으며 지난달 19일부터 총 10차례 고려항공 직항편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보다 약 한 달이 늦어지긴 했지만 산둥성 칭다오와 진안에 이어 타이위안에도 북한 관광을 위한 전세기가 투입된 겁니다. 이로써 고려항공은 올해 처음 취항한 칭다오와 진안에 이어 올해만 세 곳의 신규 취항지를 개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신문 LA타임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 내 한인들을 조명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9만 3천 명에 달하는 이 북한 내 일본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것이 확인된 자국민 17명의 송환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말부터 이뤄진 북송 제1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은 납북자 문제에 비해 훨씬 덜하다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4일 9만 3천 명의 사람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일본을 떠나 북한으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1959년에서 1984년 사이에 진행된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조선인과 결혼한 6천 명가량의 일본인 부인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정부와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적극 추진한 제1조선인 당시 북송 사업에 일본 정부가 깊숙이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테사 모리스 스즈키 교수는 이 신문에 당시 북송 사업이 식민지 주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비춰졌지만 그 배경에는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십자 기록 등을 살펴보면 당시 일본 당국자들은 일본 내 조선인들을 식민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원치 않은 잔재이자 나라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리스 수즈키 교수는 일본 정부가 북송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이런 논리는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북송 제1조선인 9만 3천 명의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는 것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로 재임하던 당시 북송 사업이 승인되고 시작됐다며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일본에서 적국인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 사업 피해자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 내 비정부기구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에이코 대표는 제1조선인 출신으로 17살 때인 지난 1960년 북송선 클리리온호를 타고 북한으로 가서 43년간 살다가 지난 2003년 탈북했습니다. 에이코 대표는 북송 제1조선인들의 사연을 널리 알려서 일본과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이 신문에 밝혔습니다. 에이코 대표는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북송된 제1조선인들의 사연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에이코 대표와 북한인 남편 사이에 태어나 역시 탈북해서 일본에 정착한 이소라 씨는 LA타임스에 일본 정부와 북한 정부, 적십자 간 회의가 열려야 한다며 북송된 제1조선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높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 또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실적, 경제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의 남북 통일과 이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이 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남북 통일이 왜 필요한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이죠. 2015년에 이제 탈북하신 우리 이탈 주민들 중에서 예. 저희가 138분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면대면 조사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북한 주민 응답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2016년 응답자의 한 94.9%, 즉 대략 9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저희가 이 같은 질문을 우리 북한 주민 응답자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했을 때요.
네.
그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 주민 응답자가 53.3%였습니다. 즉 이걸 예. 보면 한국 주민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들께서 네. 통일이 더 필요하다 혹은 통일에 대해서 매우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어떻게 꼽았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예. 실제 북한 주민들의 통일이 북한 사회 전체 그리고 개인에게 가져올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요. 예.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라고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빈부격차 문제, 그 실업 문제, 지역 갈등 해소, 이념 갈등 해소 이 네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조사를 했을 때 실업 문제 해소가 9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셨고요.
네.
그 다음이 빈부격차 해소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역 갈등 해소 혹은 이념 갈등 해소가 같은 문제는 사실 사회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그 실업 문제나 빈부격차는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 문제 혹은 경제 이득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북한 주민 들께서는 통일을 기대하고 통일이 북한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떤 경제적이고 혹은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예.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저희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냐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요.
예.
조사 결과를 보면 나만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라고 응답하신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예.
그 다음이 통일이 이루어지면 사실 어떤 체제도 상관없다가 사실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북한의 현 체제를 선호한다.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신 부분은 사실 5.8%로 매우 미미했었고요.
예. 그렇군요.
네.
또 이 통일 인식과 함께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른바 호감도 조사도 하셨는데 어떤 결과들이
네,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주변국 친밀감이라고 해서요. 그 북한 주민들께서 북한에 거주하실 때 어떤 국가를 가장 가깝게 느끼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네.
조사 결과는 물론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셨고요.
약 네.
76.8% 그렇게 대답하셨고요. 그 다음이 한국 15.9%로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는 순서별로 얘기하면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순서로 주변국을 친밀하다고 인식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군요. 이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저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요.
예.
올해는 사실 84.1%로 나왔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역대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습니다.
예.
그것과 관계돼서 중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작년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하면 11.6%가 하락을 해서 사실
예.
역대 최저였습니다.
아.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미국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가장 높고 현저했었고요.
네.
그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한다는 부분이 사실 최근 2년 동안 좀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하락폭이 좀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한반도 평화에 위협되는 나라다라고 어떤 이런 인식을 하는 이유랄까? 이런 부분도 좀 조사가 됐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여쭤보진 않았고요.
예.
저희가 조사 항목들을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관련 어떤 데이터들을 결과를 분석했을 때요.
예.
이게 어떤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가 북미 관계가 단절,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사실 단절이 되고
예.
사실 대북 경제 제재 측면이 있었고요. 또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사실 북한의 존립과 번영에 아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북한 주민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사실 역대 최저로 가장 낮아진 부분은
네.
물론 저희가 이 올해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지만요.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어떤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위협 인식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중국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 혹은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좀 감소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그 한반도 통일이 되는 그런 상황에 영향력이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질문 항목으로 저희가 북한 주민들에게 여쭤봤을 때는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가장 협조가 필요한 국가가 어디인가라고 여쭤봤을 때,
네.
중국을 가장 많이 응답하셨고요.
예.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러시아 순서였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 즉 협조가 필요한 국가뿐만 아니라
예.
북한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쭤봤었거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 한국을 뽑으셨고요. 중국이
네.
47.1%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그다음 43.5%로 뽑아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주변 국가에 대한 호감도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들어봤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을 이탈하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그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의문이 가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자로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사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북한 이탈 주민, 저희가 탈북자라고 부르시는 분들 대상 조사를 하고요.
예.
다만 저희가 이제 탈북 이후에 의식의 변형이라든지 생각의 전환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최근 탈북, 즉 1년 이내 탈북하신 분들 대상 조사를 하고요. 제가 실제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여쭤볼 때
예.
북한에 거주하셨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예.
북한에 계셨을 때 어떤 인식이나 이미지나 그런 것도 제가 알기 위해서 여쭤를 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장치들을 두셨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북 통일과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최근 발표된 논문 내용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도예 공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통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술과 함께 통일의 꿈을 빚어가는 특별한 장소 박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기가 앞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리를 걸면 부엌이가 완성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상자 모양이 돼야 되니까. 통합 예술 나눔 터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고개로 소통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부엉이라는 그런 종이 박스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부엉이를 통해서 친근하게 이 지역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부엉이란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니까 평화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통일 만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화나 통일에 대해 막막하게 생각했던 어린이들도 부엉이 작품을 만들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부엉이를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외치는 낱말로 말풍선을 그리는 거예요. 통일을 하면은 많이 바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고
청소년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한 이번 행사를 통해 자녀에게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학부모들도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엉이 만들러 왔는데 이게 너무 지금 아이가 어려가지고 만들기가 좀 어색하긴 하는데 우리 세대하고는 틀리게 애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옛날 과거의 일은 전혀 모르는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시 되새기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지 않으면 다시 또 그 아이한테 전달을 못 해주니까 또 그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그 이런 생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게 더 그 애들도 잘하면서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같은 한 민족이었다는 거를 또 되게 그 잘하면서 좀 더 세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키는 어디 있을까? 키는 어디 있을까? 그렇지, 여기 있지. 어, 달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성격도 어떻게.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단도 함께 참여해 또래 친구들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단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거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획단입니다. 아, 통일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산가족분들도 아직 상봉 다 못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돌아가실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꼭 그 전에 통일이 돼서 다시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요즘 좀 통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인식을 개선을 하고자 저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분들도 다 나서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통해서 뭔가 좀 더 가슴을 많이 와닿고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통일에 대해 관심 없었던 분들도 어린이들까지,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향민 가족들은 특히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간절히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주변에서 이산가족 상봉해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무슨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막 이런 걸 그냥 기사로만 접하다가 직접 사람들 만나면서 통일이 어떤 거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저에게는 통일이란 게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사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산가족이셨는데 저희도 그냥 약간 할아버지한테도 약간 아픈 기억일 수 있으니까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것도 약간 할아버지 이산가족 상봉하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저 할아버지의 고향에도 가보고 싶어서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통합예술 나눔터 통예나는 앞으로도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도예교육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이제 한반도 모양으로 흙밟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쪽만 밟고 있는데 북한 쪽 모양까지 만들어서 같이 흙밟기 하면서 뭐 어느 지역 이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예를 통해서 뭐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지역 문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통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도 그렇고 뭐 지금 분단되어 있는 나라도 그렇고 그게 하나가 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 왕래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구원이가 말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문서로 써줄 거예요. 자, 여기 색칠해주면 돼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예, 태국에서 군부 통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년 전 군사반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군부가 이달 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당성을 확보했는데요.
예.
태국 정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인종 문제로 대립하면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네.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이 전신을 가리는 수용복인 부르키니와 관련한 찬반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 보죠. 태국에서 군정이 강화되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요?
네, 태국의 프라유찬 오차 총리가요, 육군 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5월 국정 혼란 해소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뒤에 2년째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요.
예.
이 프라요 총리가 이끄는 태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기틀을 만들어서 민간 세력의 권력을 넘겨주겠다면서 이달 초 헌법까지 바꿨는데요.
예.
이 헌법 개정이 사실상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고 또 앞으로도 장기간 정치 권력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행사를 보장한 내용이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 태국 정부 주변에 지금 이런 가운데 돌출 사건이 일어나고서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서울에서 발생했는데요.
예.
태국 수도인 방콕 시장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떠났는데
예.
군부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가 갑자기 시장 권한을 박탈시켰습니다.
예.
이 평소 군부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수쿰판 파리바트라 방콕 시장이 숙청 대상에 오른 건데요. 전날 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이 같은 소식을 공식 확인한 수쿰판 방콕 시장은 한국에서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시를 비롯해서 한국의 각급 정부 당국이 준비한 방콕 시장 방문 관련 행사들은 줄줄이 지금 차질을 빚게
예.
됐습니다.
굉장히 그 서울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달 초에 태국이 이제 헌법을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헌법의 내용이 사실상 군부의 영향력을 강화해 주는 조치였다고요.
네. 바뀐 헌법은요. 군부가 주도한 헌법 초안위원회가 만들었습니다.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가 상원의원 250명 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이들 상원의원이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예.
군부가 총리와 의회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군정보장법이라는 게 정치학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예.
게다가 앞으로 민간의 정부가 넘어가더라도 군부가 만든 국가발전계획을 20년 동안 따르도록 해서 군부의 영향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국가 위기 상황이 뭔지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예.
민간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언제든지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네. 일단 내용 면을 떠나서 이제 그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따른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이 태국의 새 헌법은요, 지난 7일 국민투표회에서 61.35%의 찬성표를 받아서 확정이 됐는데요.
예.
국민투표 실시 당일까지 개헌에 반대하는 쪽은 아무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군부가 일체의 정치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태국 군정은 게다가 국민투표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개헌안 반대운동을 불법화했습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 개헌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120명을 넘었습니다.
예.
개헌안에 찬성하는 발언만 할 수 있었다는 얘긴데요. 군부는 70만 명이 넘는 홍보용 의원들을 동원해서 쿠데타 이후 전국이 안정됐다고 홍보를 했고요.
예.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같이 군부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정부에 따라서 투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국민투표가 일종의 뭐 군부가 준비를 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겠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프라유 총리가 얼마 전에 장기 집권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고요.
예, 프라요 총리가 이끄는 태국의 군정 통치 세력은 내년 말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민간의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예.
이 프라요 총리가 얼마 전에 이 선거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주 프라요 총리가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차기 총리 후보로 적임자가 없다면 나에게 와서 상의하라면서 태국 일부 정치 세력이 자신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반겼습니다.
예.
태국 군부가 개헌 이후 장기 집권을 시도할 수 있다는 서방의 관측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서방에서는 이런 태국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요. 태국에서 개헌으로 군부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금이간 벽에 벽지를 바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조만간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요. 개헌 이후 태국 군부의 강압 통치가 짧은 기간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치적, 경제적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후보를 증오단체와 연결시키면서 공격을 했군요.
네, 클린턴 후보가 어제 미국 서부 네바다주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가 증오단체를 미국 주류로 끌어들이고 비주류 급진 세력인 대한보수가 공화당을 장악하게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 처음부터 편견과 피해망상에 기반을 두고 선거 운동을 벌여왔다는 건데요.
네.
이전에도 미국 정치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등장하긴 했지만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를 부추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비주류 급진 세력인 대한보수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 대한보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 대한보수라고 하면 영어로 alternative right, 줄여서 alt-right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예.
사실 일반 미국인들한테도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예.
대한보수는 일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블로거와 라디오 방송 진행자, 학자, 또 운동가들을 말하는데요.
네.
1980년대와 90년대에 백인 민족주의 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한 사람들로 미국 정치에서 이 극우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보수는 그 기존의 이른바 주류 보수주의자들,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류 보수주의자들은요, 세금과 정부 지출 등 같은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세금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줄이기를 바라는데요. 하지만
예,
대한 보수 세력은 미국 내 백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런 공격으로부터 백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발언과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습니까?
최근 트럼프 캠프의 책임자로 합류한 스티브 배넌 씨가 이 대한 보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예.
배넌 씨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 브레이트바트 뉴스 대표를 지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배넌 씨를 영입한 게 사실상 브레이트바트 뉴스와 트럼프 캠프 간의 합병이라면서 대한 보수 세력의 대표적인 성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비주류 세력이 사실상 공화당을 장악했다는
예,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흑인과 중남미계 등 소수계 유권자들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트럼프 후보가 이들에게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흑인 사회의 실직과 범죄 문제는 도외시한 채 흑인들을 표로만 인식하고 있다면서 클린턴 후보는 인종주의자이자 편협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흑인들을 외면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는 11월 선거에서 흑인들이 공화당에 투표해서 잃을 게 없다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는 이런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흑인 사회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무지한 발언을 했다면서 트럼프 후보는 흑인을 오직 패배와 살인, 마약 등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뒤떨어진 사람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죠.
소수 유권자들을 놓고 지금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이런 그 클린턴 후보의 그 주장에 대해서 또 트럼프 측에서의 반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장이 이날 연설에 대해서
예,
트럼프 클린턴 후보는 미국의 장래를 위한 아무런 희망이나 비전,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 본인도 한마디 했군요.
예, 앞서 클린턴 후보의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인종주의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주장을 했는데요.
예,
민주당은 정책에 실패하면 매번 인종카드를 꺼내고 상대를 인종주의자로 몰아간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의 수용복을 놓고 유럽에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이슬람교에서는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드러내는 걸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은 바닷가나 수영장에서도 머리부터 발목까지 온몸을 감싸는 수용복을 입습니다.
예.
바로 이거를 이 부르키니라고 부르는데요. 이슬람교의 전통 여성 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 수용복의 비키니를 또 합친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내린 올림픽에서도 부르키니를 입은 무슬림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비키니 차림 선수들과 당당히 겨루는 모습이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조치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프랑스 각 지역에서 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속속 진행 중이라고요?
네, 올여름 프랑스의 각급 지방 정부들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 칸에서는 해수욕객이 몰리는 7월하고 8월 두 달 동안 지역 내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할 경우 최고 42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시행 중입니다.
예.
아, 또 칸하고 니스라는 도시 외에도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도시는 현재 1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 부르키니를 못 입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부르키니는 여성 억압의 상징이기 때문에 남성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의 그 가치와 사고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슬람 여성들이 해수욕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예.
특히 이 ISIS를 추종하는 사람이 대형 화물차로 80여 명을 치워서 죽거나 다치게 한 테러 사건이 있었던 니스에서는 반이슬람 정서가 퍼지면서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하는 것을 또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논란이 프랑스 대법원까지 갔다고요?
네, 어제 영국 런던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부르키니 복장을 한 여성이 프랑스 각 지역 당국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예.
프랑스 대법원이 인권단체와 무슬림 기구들의 제소를 받아들여서 각 지역 당국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무효화할지 여부를 곧 판결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인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이 조금 예상되지만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안주, 신유주 낮 기온은 28도, 양덕 25도, 남포 26도, 수풍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되는데요. 해주 개성은 28도, 용현 29도, 신계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 남도는 구름 많은 흐린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풍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20도, 장진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함흥 낮 기온 28도, 평강 25도, 원산 24도입니다. 함경북도는 오전보다 오후 들어서면서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5도, 웅기 아침 기온 13, 낮 기온은 25도, 삼지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구름 많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 사이고요. 서해북부 바다 물결이 1m 아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6일 금요일 뉴스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로버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가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이며 유럽연합은 다음 주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코 총리는 오늘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 제재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유럽과 러시아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 유럽 일부 국가들은 계속되는 대러시아 제재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개인들에 대한 유럽의 제재는 다음 달 만료되지만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군함이 걸프 지역에서 미 해군 구축함에 가까이 접근하다 경고 사격을 받은 뒤 되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 빌 어번 대변인은 지난 24일 미 해군 구축함 템페스트호가 북아라비아만을 항해하던 중 이란 군함 한 척이 무선 호출과 경고 신호탄을 무시한 채 200야드 이내로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결국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미 구축함 스퀄호가 59경 기관총으로 세 차례 경고 사격을 가한 뒤 되돌아갔다고 어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어번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태는 사고 위험을 대폭 가중시키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양 규칙에 따른 안전한 항해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선박들은 이날 하루에만 걸프 지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군 함정과 세 차례 맞닥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을 통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협력과 정보 공유에 관한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가 ISIL에 대한 공습을 조율하고 시리아 공군이 추가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 주변에 지정된 해양 보호 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파파하노 모쿠 아키아 해양 보호 구역의 확대를 선포하게 되면 이곳의 총 면적은 15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금보다 4배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미 남부 텍사스주 면적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보호 구역이 탄생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이곳을 방문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공유지와 공해상에 관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는 상업용 조업과 새로운 자원 발굴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재생 가능한 조업은 허용되고 과학 연구나 하와이 원주민들의 문화적 관행에 따른 어류와 자원 등의 채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어업 관련 단체들은 수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마오쩌둥 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반군과 오늘 무기한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측 간 평화회담을 중재한 노르웨이 외무부는 휴전협정 조인식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오늘 오전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공산주의 게릴라 양측 대표들은 이날 시간 제한이 없는 일방적인 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약 50년 동안 계속된 정부군과 반군 간 대립으로 적어도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키 남부 지즈레 지역에서 오늘 새벽 차량 폭탄 폭발로 경찰관 1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즈레 마을은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이 접한 시르나크주에 속해 있으며 쿠르드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이번 공격이 터키 정부가 불법 테러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PKK가 벌인 것으로 지목했습니다. PKK는 과거에도 같은 지역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한 것으로 의심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경찰서 한 곳을 공격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